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의 연속일 수만은 없습니다.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을 종종 만납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기분 나쁜 감정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미워하는데 그것을 감사로 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미움은 불행과 아픔의 어떤 그런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이 뿌리로부터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또그 모든 악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했었고 지금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신자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면 같이 미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성경은 똑같이 미워하지 말라. 똑같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라. 그들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이것은 앞문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가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요한 1서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두 극단을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그 전형적인 예로 가인을 딱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또 치밀하게 또 그렇게 들판에 불러내어서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아벨의 의로움 때문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된 세상은 이 의로운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박해하고 대적합니다. 불의한 마귀는 의에 속하여서 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합니다.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 미움은 살인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악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원래부터 그랬듯이 신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여기서 신자를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 안과 밖,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실존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든가 그의 생각이 불신자라든가 혹은 거짓 가르침을 따라간다든가 육을 쫓아가며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즉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오히려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들의 그 미움 가운데 같이 그들을 대적하고 같이 미워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안팎의 그런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핍박받는 일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이용하고 우습게 여기고 계속 미워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견디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깁니다. 있을 일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의를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미움으로 드러냅니다. 미워하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굳이 형제를 돌로 친다든가 가진 것을 빼앗는다든가 속이거나 뒤통수를 친다든가 괴롭히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무관심한 것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형제를 위해 살지 않는 것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미워하는 것입니까? 미움의 반대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미움과 사랑, 이 두 개념만을 대칭관계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미워 죽겠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그 상태를 미움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미워하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백성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든지 세상의 신을 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에 속하였든지 사망에 속하였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사망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든지 사망의 몸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되어가고 있는 중간태 어딘가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가 혹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랑해서 또 사랑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일로 그리고 지금도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사, 이 문장의 동사,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옮겨졌다라는 것은 완료입니다. 그래서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단회적인 그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진 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랑과 짝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미움과 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다른 말은 사랑함입니다. 사망의 다른 말은 미워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예외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예외 없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도 미움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특별히 내가 내색하지 않고 은근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볍게 여깁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곧바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알고 어떻게 내가 이 하찮은 일들로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돌아섭니다.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품고 그 자신의 그 미운 감정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보다도 더 크게 여기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 뭐 어쩔 수 없다라든가, 혹은 좀 내가 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든가, 그것은 오히려 내 안에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거룩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혼자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 없이 어떻게 거룩한 그 신자의 삶을 말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생명에 들어간 자는 사랑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할 때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때문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는 삶을 더 깊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루어갑니다. 이런 얘기할 때 성경이 뭐 그런 얘기하는 거구나, 사랑하라,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거구나, 사랑은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좀 좋은 일도 하고 서로 좀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보이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이끄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 받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형편없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형편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또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참된 사랑을 알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지금도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16절에 보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와 똑같은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길을,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분처럼 또 그분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이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뭔가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좋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형제를 위해서 죽게 된다면 그것은 슬픔만 남길 뿐인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그 실제적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기가 가진 자원과 또 재물을 사용하여서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 마땅한데 그 목숨을 버리는 그 실제적 사랑은 바로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형제의 아픔과 또 궁핍을 돌아보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의 재물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물질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중요한데 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형제 사랑의 중요한 증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제는 우리가 돌아보는 진원, 또 목원, 팀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동역자들, 정말 이 지역교회 단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마땅히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으로 형제를 세워가는 것, 또 이렇게 몸된 지체를 사랑하고 한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복됨을 누립니다. 누구 한 사람 가난하거나 궁핍함이 없는 그런 나라, 물론 단순히 여기서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처한 모든 그 약함과 또 좌절과 그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형제를 복음 안에서 세워가고 계속적으로 그를 믿음 안에 머무르게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공동체 모두가 한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나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또 교회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삶을 이끌어갑니다.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실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사랑의 나라에서 자신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을 구하고 또 우리 안에 시작된 사랑이 있다면 더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개인이 가지고 오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